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시간 뉴스입니다. 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8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에 필요한 218석 이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전체 100명 중 35명을 새로 선출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상원에서 2석 이상을 추가했습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의 회담이 나중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모일 것이라며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연기 배경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또 미국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회담 연기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당초 7일 오후 베이징 공항에서 출발하려는 뉴욕행 비행편을 예약했지만 6일 오전 취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8일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크렘린궁이 7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내년에 김 위원장의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샤코프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11월 중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중순 기자들의 질문에 푸틴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회담이 올해 일정에 잡혀있으며 정상회담 준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러시아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최근 실시한 출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투표자 10명 중 6명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이었습니다. 미 MBC 방송의 조사에서는 56%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투표자 10명 중 4명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표자 25%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투표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투표자 26%는 건강보험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투표자 3분의 2는 미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3분의 1은 경제가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18건의 상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으로 있는 이반카 트럼프에게 16건의 상표권 예비 승인을 내줬습니다. 승인을 받은 품목은 신발과 보석, 선글라스, 그리고 핸드백과 관련된 상표권입니다. 이번 상표권이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이반카는 중국에서 34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뉴욕 트럼프 타워에 있는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2개의 상표권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2018 미국 중간선거가 6일 끝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과 열기 속에 치러진 이번 중간선거 투표율 역시 높았는데요.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갈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당국, 비영리 단체 등에서 크고 작은 노력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 우선 전국의 300개 이상의 기업들은 직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했고요.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와 리프트는 이날 투표소를 가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뉴욕시 등에선 자전거 공유업체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했고요. 로스앤젤레스시는 선거 날 시민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통편이 없어서 투표장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는데요. 이번 중간선거에선 더 많은 유권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 미국 중간선거 특집 방송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반응, 전문가 분석, 탈북자 선거 경험까지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6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돼서 낮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선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3도, 신의주는 7도에서 1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0도에서 15도, 함흥은 7도에서 1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6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소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맞아 특집 방송으로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중간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좌우할 중요한 선거로 여겨지는데요. 중간선거 결과와 눈에 띄는 후보들, 전문가 분석, 유권자의 바람 등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거 결과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집계된 이 중간선거 개표 결과 좀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승리했고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몇 자리를 추가했습니다.
네, 당초 예상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장 우세한 전망이 민주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가져가고 상원은 공화당이 몇 석을 추가해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한다는 전망이었는데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네, 자,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해서요. 민주당이 27석을 추가해서 220석, 그리고 공화당이 194석을 차지했습니다. 아직 승패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탈환에 필요한 의석이 23석이었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상황을 봐서는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최소한 29석 이상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임기인 연방 하원의 의석이 모두 435석인데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전부를 새로 뽑았습니다.
네. 연방 상원의 개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공화당이 2석을 추가하고 민주당이 2석을 길어서 공화당 의석수가 51석이고요. 민주당은 45석입니다. 상원 의석수가 100석이니까 공화당이 51석을 차지하면서 이미 과반을 넘겼습니다.
네, 연방 상원 의원도 이번에 전부 새로 뽑은 건가요?
아닙니다. 상원은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1인 35석만 새로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 26곳에는 민주당이 그리고 9개 지역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지역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지역 가운데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는 지역들이었는데요. 자, 이 지역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공화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노스다코다, 몬테나,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미주리, 플로리다주 등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었는데요. 먼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현 상원의원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또 몬테나주에서는 역시 민주당 소속인 존 테스터 상원의원이 간발의 차로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스다코타주의 하이디 하이트캠프 의원, 인디애나주의 조 도널리 의원, 미주리주 클레어 맥커스킬 의원은 패배했고요. 플로리다주 빌 넬슨 의원은 수만 표 차로 현재 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패배한 현역 민주당 상원 의원들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뉴욕 타임스 집계를 보면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하이트 캠프 의원은 분전했지만 약 45% 득표율로 고배를 들었고요. 미주리주 맥커스킬 의원은 46%, 그리고 인디애나주의 도널리 의원은 44%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자, 이들 지역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하겠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현역 상원의원,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을 꺾은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네바다주인데요. 네바다주에서 제키 로센 후보가 현역 의원인 공화당의 딘 헬러 의원을 눌렀습니다. 이 네바다는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긴 지역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공화당 상원의원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네바다주 외에도 상원의석을 추가하기를 기대했던 지역이 또 있었죠?
네, 애리조나, 텍사스, 그리고 테네시주에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요. 하지만 텍사스주와 테네시주에서는 민주당의 패배가 확정됐고요. 애리조나주에서도 이 공화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이 세 지역 가운데 특히 이 텍사스주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게 베토 오러크 민주당 하원의원이 도전했는데 오러크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크루즈 의원이 위험하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텍사스로 가서 지원 유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베톨 오러크 후보는 개인 선거 자금 모금 기록을 세우는 등 분전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 현역 상원 의원이 은퇴하는 지역구들도 있었는데 자, 이곳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린 해치 의원의 유타주, 제프 플레이크 의원의 애리조나주, 그리고 밥 코코 의원이 은퇴하는 테네시주입니다. 뭐 유타주와 테네시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화당 후보가 이겼고 또 애리조나주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지사 선거 결과도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를 새로 뽑았는데요. 민주당이 7개 지역의 주지사 자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7일 오후 1시 현재 민주당 주지사가 23명, 그리고 공화당 주지사가 25명이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 주지사가 새로 뽑힌 지역은 어느 곳들인가요?
네, 네바다와 뉴멕시코, 캔자스,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시건, 그리고 메인주입니다.
현역 주지사가 고배를 마신 지역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바로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주입니다.
네. 주지사 선거에서도 좀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지역들이 있었죠.
네, 이 민주당 쪽에서 흑인 후보들이 나선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였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와 플로리다의 앤드루 길럼 후보였는데요. 두 사람 모두 공화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현재 에이브럼스 후보는 6만 표 정도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패배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특집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간선거에서 화제가 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지영 기자,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특히 여성 후보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고요?
맞습니다. 역대 어느 중간선거 때보다도 많은 여성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집계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와 주지사 선거에 모두 277명이 출마했는데요. 7일 오후 1시까지 모두 11명이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당선된 여성 후보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민주당 후보로는 이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입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98%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78%라는 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화제가 됐는데 상당히 나이가 어리죠.
네, 올해 나이가 29살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어린 나이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여성이라는 그런 기록도 세웠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가 앞서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어서 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무려 10선 경력의 현역 의원인 조셉 크로울리 의원을 꺾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예상대로 또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We didn't launch this campaign because I thought I was special or unique or better than anyone else. We launched this campaign because in the absence of anyone.
네,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6일 승리 연설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라는 그런 집단의 일원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가장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슬림 여성 후보들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나섰는데 이들도 모두 당선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시건 13선거구의 라시다 틀리브 후보, 미네소타 5선거구의 일한 오마르 후보로 모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무슬림 여성 후보가 연방의원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인데요. 뭐 현역 무슬림 남성 의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두 명뿐이고 미네소타주의 키스 앨리슨 하원의원, 인디애나주의 안드레이 칼슨 하원의원 이렇게 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틀리브 후보는 팔레스타인계 여성이고요. 오마르 후보는 소말리아계입니다. 또 아메리칸 원주민 출신 여성으로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 당선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예, 원주민 여성 출신 연방 의원도 이때까지 없었던 모양이네요.
네, 여성 의원은 없었습니다. 이 화제의 예. 주인공은 뉴멕시코 1선거구의 데보라 하랜드 민주당 후보가 있고요. 또 캔자스 3선거구의 샤리스 데이비스 후보인데요. 두 사람은 다 이 민주당 후보고 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하겠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여성 후보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39선거구 의 영킴 후보입니다.
네, 영킴 후보 한국계 미국인이죠?
맞습니다. 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영킴 후보 개표 결과 100% 지금 개표가 끝난 결과 민주당 후보보다 약 2% 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또 연방 의회에 입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킴 후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죠.
네, 자 그 밖에 눈에 띄는 후보로는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앞서고 있는 리 스콧, 이 공화당 후보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콧 후보는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인데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빌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도전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스콧 주지사가 넬슨 의원에게 근소한 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하지만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현재 오히려 스콧 주지사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했던 베토 오러크 민주당 후보를 언급했었는데, 오러크 하원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졌어도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에서 선전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신선한 매력을 발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었는데, 벌써부터 뭐 오러크 의원을 2020년 민주당의 이 대통령 후보로 밀어야 한다는 그런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낯익은 인물이 당선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죠.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롬니 당선인은 올인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이 은퇴한 뒤에 이 공석이 되는 자리에 도전했습니다.
제 롬니 당선자는 공화당 당선자 가운데 좀 중량급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뭐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롬니 전 후보 전 주지사가 이제 연방 상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활약을 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서는 플로리다 주와 조지아 주 민주당 후보에게 눈길이 쏠렸었죠.
네, 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흑인 주지사 후보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조지아 주에서 흑인 여성 후보인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후보,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앤드류 길럼 후보가 나왔었죠.
특히 조지아 주의 에이브람스 후보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큰 관심거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뭐 에이브람스 후보 같은 경우 승리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주지사 선거에서 언급할 만한 후보로는 또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 이 공화당 예비 선거에 나가기도 했었고 또 이번에 3선에 도전을 했는데 하지만 이번 중간 선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워커 주지사가 나름 좀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 아닌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오면서 뭐 공화당 내 차세대 주자라고 해서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들었습니다. 그 밖에 주지사 선거에서 주목할 인물로 이 콜로라도 주지사에 당선된 민주당의 제러드 폴리스 당선인이 있습니다.
네, 이 폴리스 당선인은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이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인데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주지사가 됐습니다.
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18 중간선거 특집방송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자, 미국과 세계 각 나라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우선 좀 살펴보죠.
네, 먼저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선거 당일 밤 개표 윤곽이 드러난 직후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가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s to you, we owned the ground. Thanks to you. Thanks to you. Tomorrow will be a new day in America.
지지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영역을 차지했다. 내일은 미국의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펠로시 대표가 말했고요. 이 승리 연설 현장에 모인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소리였습니다.
네,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한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힘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실어준 것이라고 펠로시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Democrats and Republicans. It's about restoring the Constitution's checks and balances.
미국 헌법에 담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서 기존 정책을 폐지하거나 뒤집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민주당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한 데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공화당이 승리한 선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 was a great victory. And actually some of the news this morning was that it was in fact a great victory. But if you look at it from the standpoint of gridlock,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몇몇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공화당이 이긴 선거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성원을 보낸 걸로 확신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일 이 개표 상황이 구체화된 직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밤 엄청난 성공이 있었다면서 유권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인 7일에도 승리를 주장하는 트윗을 계속 올렸는데요. 이번 위대한 중간선거에 대해서 우리를 합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전문가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서 당신들은 바로 가짜뉴스라고 적었습니다.
네, 저 공화당이 승리했다고 보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원을 민주당에게 내주긴 했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정부 출범 2년 만에 진행되는 중간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요.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킨 데 더해서 기존 의석보다 오히려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백악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상원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선거 결과 평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ost of the candidates that the president actually went in campaigned for and who embraced the president are doing well tonight. And at the end of the day, the president's going to work with whoever comes into office.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거 운동을 펼친 후보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냈다면서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특정 정책과 원칙에 나와 함께 했던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안녕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선거 이후에도 이 기존 정책을 힘있게 이어나갈 뜻을 밝혔고요. 이 각 지역구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당선되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의 주요 정책이 협조를 얻는데 상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상원은 관료와 연방 판사의 임명 동의 또 외국과 의 조약 승인 또 군대 파병 동의 같은 굵직한 권한을 가졌는데요. 공화당이 상원을 지켰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수행이 이 민주당에 막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백악관과 공화당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상하원을 나누어 가진 공화민주 양당이 각각 승리를 주장하는데 언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하원을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방 맞은 것은 분명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견고하게 지킨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세가 여전함을 보여준다고 CNN 방송은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무승부다 이렇게 평가한 건데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오히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권력을 활용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네, 자, 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세계 각국도 이번 미국 중간선거 과정과 결과를 주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앞으로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선거는 미국의 내정 문제라서 결과에 대해서 논평할 수는 없다면서도 선거 이후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두 나라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중국 언론에서는 이번 중국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작은 소동도 있었다고요?
예, 이 중국 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온라인판에 올렸다가 갑자기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은 7일 미국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자 트럼프는 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드디어 중간선거에서 쓴맛을 봤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몇 시간 만에 사라졌는데요. 이달 말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예정된 상황이라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이 개입한 것으로 언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나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양국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7일 평가했습니다. 예, 담담한 반응을 내놓은 건데요. 예, 선거 이후에도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불문하고 이 미국과 일본 사이의 동맹의 중요성에 공통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네, NHK 방송은 미국에서 내지레 국회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내지레는 일본어로 뒤틀렸다라는 뜻인데요. 일본에서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이 내지레 국회라고 부릅니다. NHK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매체가 이렇게 선거 결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담담하게 이 득표수를 비롯한 현상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국제면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와 무역 정책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겼다. 이렇게 분석한 게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네.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비교적 차분한 반응인데요. 한국에선 어떻습니까?
네. 한국 언론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이 투표일 며칠 전부터 미국 중간선거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공화민주 양당이 상하원을 나누어 가진 결과가 나오자 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주하게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유럽 쪽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유럽 주요국 정부는 직접적인 논평을 자제했고요. 이 언론도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 민주당의 견제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외교 통상 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주요 매체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계와 각국의 반응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중간선거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 중간선거에는 한인 후보들도 여러 출마했는데요. 박영석 기자가 주요 한인 후보들의 결과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의원직에 도전한 주요 한인은 모두 3명,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영김 후보, 민주당 소속의 뉴저지주 연방하원에 도전한 앤디 김 후보, 펜실베니아주 연방하원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의 펄 김 후보 모두 김 씨 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인사회에서는 삼김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한인사회에서는 지난 1999년 초에 김창준 연방하원 의원이 물러난 후 20년 만에 한인 여러 명이 동시에 소속 정당의 후보 지명을 받아서 한인 연방의원 탄생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 39지역의 경우 지금 개표가 100% 완료됐는데요. 영김 후보가 약 51.3%로 48.7% 득표에 그친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미주 한인 역사상 여성 최초로 연방 하원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당선 확정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당선 기자회견은 이 공식 발표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영김 후보는 연방의회에서도 이 주의원 시절부터 벌여온 의정활동을 연방 차원에서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영김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동안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노숙자 그리고 재향군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그들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주의회에서 하던 일이에요.
네, 영기 후보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정치인이죠. 이번에 은퇴하는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을 20년 넘게 보좌한 경력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런가 하면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주 3지구에 출마한 앤디긴 후보는 지금 개표가 99% 이뤄진 가운데 공화당 상대 후보와 49.8% 대 48.9%, 1%도 채 안 되는 격차로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 36살인 앤디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아프간 주둔 나프토 사령관 참모,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이라는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앤디긴 후보는 중앙 정치권에 한인 공동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What I find really important going through this process of running for Congress is just how important it is for people to have a voice in Washington.
네, 지금처럼 미국의 다양성의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 핵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공동체의 목소리를 워싱턴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잠시 후면 한인 사회에서 첫 민주당 출신의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하게 될지 알게 됩니다. 한편 영김 후보와 함께 첫 한인 여성 의원을 꿈꿨던 검사 출신의 한인 2세 정치인인 펄김 후보는 35% 득표에 그쳐서 65% 득표를 얻은 민주당 후보에게 아쉬운 블루를 삼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 연방 하원 8지구에서는 올해 26살의 야권 청년 토마스 오 후보가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지역 한인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76% 대 23%로 참패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하원에는 중국계, 일본계 등 아시아계 의원들은 있지만 한인 의원은 오래도록 없어서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영김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한인 사회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특집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중간선거에 많은 미국인이 참여했는데요.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 중에는 탈북자 출신도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사는 탈북자 데보라 최 씨는 이번에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중간선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데보라 최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선거에 참여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한 두 번 정도 대통령 선거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중간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중간선거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꼭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중간선거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다가 그냥 저는 대통령 선거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태까지 또 저희가 자라온 또 나라가 또 독재자라 그냥 저는 대통령이 하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미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그게 그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주변에 서포트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금 느끼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는 특별히 또 그 표가 중요해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 어떤 힘이 더 이렇게 그게 좀 더 중요하게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뉴스에서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되게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참여하게 됐어요.
네. 북한 이야기를 잠시 하셨는데 북한이 이렇게 네. 국민의 손으로 나라의 일꾼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미국에 오셔서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어색하지는 않았고요.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못한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선거만 하다가
네.
여기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해보고 싶었고
네.
설마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저희가 그런 교육받고 세뇌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설마 하고 한번 시험해볼까 막 이런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 네. 재밌었어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네. 후보의 표를 주셨습니까?
저는 원래는 공화당 쪽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시 대통령 할 때 저희가 여기 미국으로 왔잖아요.
네.
근데 그 부시 대통령께서 되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 법도 개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제가 왔었거든요.
네.
탈북자 중에서. 그래서 그분이 속한 소속을 저는 뭐 100% 찬성하고 그래서 공화당 쪽이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리더가 바뀌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행보들이 좀 실망을 해가지고 또 다시 지금 민주당 쪽으로 이번에 마음을 바꿨어요.
네. 자, 이번에 네. 데보라 최 씨가 찍은 후보가 어떻게 당선이 됐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쁘고 저도 그 후보한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준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선출된 의원들 새 의회에 네. 바라는 점 좀 남겨주실까요?
바라는 점은 뭐 저희는 한계같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지금 막 북한이랑 관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뭐 대북 제재 이런 것도 뭐 그 지금 협상이 막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뭐 끌고 뭐 이렇게 반짝 뭐 스포트라이트 막 이런 것보다는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하는 그런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소중한 투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탈북자 출신 네. 유권자 데보라 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특집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중간선거의 결과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전문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솔즈베리 대학교 정치학과의 남태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남 교수님, 우선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예. 보통 이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승리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 대통령의 정당이 중간 선거에서 잘한 경우는 정말 역사를 돌이켜봐도 굉장히 드뭅니다.
네.
아, 게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논란이 많았죠. 게다가 스스로가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평가로 자청을 했었고요. 물론 뭐 정치적인 필요에 때문에 그랬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더 도와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이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견제가 심해질 테죠. 뭐 그 법안 통과라든지 그런 데서 특히나 그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그 공화당 특히 그 트럼프의 어젠다가 하나도 패스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청문회나 그런 어떤 국의회 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프레셔를 넣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네.
또한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장악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지적해야 될 텐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트럼프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자까지 써왔던 정치적인 택틱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준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공화당에서도 등을 돌리는 사람도 많을 테고요.
네.
하지만 또 지적해야 될 것은 그 농촌 지역이라든지요. 도시 바깥의 지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또 보여줬고요.
네.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는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큰 기존 또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됐던 사안이죠. 이민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중간 선거가 끝난 마당이에요. 이제는 그 2020년 대선 후보가 뭐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요. 아마 이른 것 같겠지만 이제까지는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 내에서의 특히나 공화당의 온건파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자신의 발언을 조심한 측면이라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 본격적인 2020년 대선 레이스가 가면 아마 그런 데도 더 신경을 쓰지 않겠죠.
네.
그런 면에서 강경 이민 정책이 더 눈에 도드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유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건강보험에도 참 관심이 많았거든요. 건강보험 어떻게 진행될까요?
건강보험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고요.
예.
하원이 민주당 손에 들어갔으니 오바마 소위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네. 기존의 프로그램은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이번 결과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화가 있을 측면이 있고요. 한편에는 또 하지만 또 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측면에는 물론 이 하원이 그 민주당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즉 뭐 사람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연다든지 아니면은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제동을 걸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속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실 그 대북 정책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정당이요.
네.
민주당을 보더라도 과거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대북 이 정책은 특히 이 북한의 핵무기 해결은 트럼프로서도 아주 굉장한 외교 정책의 하나고요. 또한 이 외교 정책은 그 대통령이 그 의회에 큰 견제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 신경을 쓸 가능성도 큽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선 행보를 하게 되면요. 자기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 이 대북 정책을 쓸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이제까지는 좀 뭐랄까요. 중간 선거에 맞춰서 좀 서둘러서 그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2020년에 맞춰서 속도를 조금 줄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대담 미국 솔즈베리 대학교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였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특집 전문가 대담 남태현 교수에 이어서 이번엔 한인 최초로 미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전 의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이번에 연방 하원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한인 후보가 4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 소속의 영김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이 유력하거든요. 한인 최초의 미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전 선거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출마할 때마다 될 줄 알았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면 모자르고 해서 이번에는 영김은 제가 잘 압니다. 우리가 또 녹음운동 좀 했었고 해서 잘 알아요.
예.
이분만은 꼭 될 것이다. 또 실력도 있고 더군다나 주 의원도 했었고 아주 낙관적으로 봤는데 역시 됐구먼. 그래서 언젠가는 될 바에는 내가 잘 아는 후배가 되는 게 낫지.
네. 자,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에 도전했던 한인 정치인들 이렇게 당선이 된 후보도 있지만 안 된 후보도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 한인 정치인들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많이 나왔으면 좋습니다. 이제는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은데 일본 사람은 자꾸 이제 리타해버리고 제가 있을 때는 중국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네.
일본 사람이 잡았는데 그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한국 사람이 잡았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잡았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어딜 가야 되는 거 아니? 한국 타운에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타운에는 비즈니스만 하지 사는 거는 학구가 좋은 백인 동네 가서 살더라고. 그러니까는 투표는 사는 데서 찍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돈은 모금 운동은 됐는데 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백인과 그 경쟁을 붙어야 가망이 있지. 히스패닉이 많은 데 가서 안 됩니다, 절대.
네.
또 차이나타운에 가서는 절대 안 되고.
네. 자, 그럼 이번 중간선거 전반적인 내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네.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측을 하기는 어려웠지만은 상원이 공화당이 계속 유지할 거는 말았지만은 하원이 이렇게 참패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질 줄은 몰라. 나는 트럼프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도 생각해봤습니다.
네.
엉뚱한 말을 톡톡 이제 목사를 특별히 잘못한 건 없고 나는 열렬한 트럼프의 지지자 아닙니까?
네.
근데 난 그 양반 말할 때마다 조마조마해도 뭐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잘 나가는 것도 자꾸 이제 반 트럼프를 만들고 이번에 특히 정말 잘못한 것은 그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건데 그거를 제가 대통령의 특령으로서 무효화시키겠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 하면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문의하겠다. 뭐 이런 건 좋은데 그냥 대통령을 하겠다 딱. 뭐 이런 거.
예. 자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좀 의회에서 보이게 될까요?
미국은 다수당이 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장이 전부 다수당이고,
네.
총서부장도 다 다수당이고, 모든 다수당이 다 잡고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엔 마노리티는 아무것도 아니건 맨날 반대만 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몰라도. 예전같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전에도 공화당에서도 조금 트럼프를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같은 공화당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번에 공화당이 패하고 나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좀.
네. 네. 자, 그럼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미국과 한국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거는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당, 공화당은 이 도메스틱 이슈에 마찰이 있는 것이지,
네.
대외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공화당보다 더 강합니다, 민주당이.
네.
절대 김정은을 믿지 말아라. 믿을 수 없다. 그건 민주당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면 강력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북 정책은 조금도 변화가 없고, 한국까지요. 예, 한국과는 네, 네. 관계가 뭐 더 좋으면 좋았지 나빠질 거지 않은데요. 그다음에 대북 정책도 조금 더 강경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말로만 앞서고 뭐냐 한 게. 그러니까 이제 초조해서 진짜 이제 후년 선거도 있고 해서 뭘 반드시 북한 문제를 성사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내년 초에 아마 만날 거예요. 김정은 오고 그래서는. 낙인을 찍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저희 CDIB에 대해서.
네.
CBID 참.
네. 네. 또 이 의회에 좀 바라는 점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실까요?
뭐 이제 자꾸 한국 사람이 좀 많이 나와서 뭐 이제 트럼프가 북한 갈 때 우리 한국 국회의원도 좀 따라가고 한국말을 알고 잘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공화당 출신의 국회의원은 아마 트럼프를 대북 관계에 도와주는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있을 때는 천국민주당이니까 난 뭐 명언도 네. 못 들었지만.
네. 네, 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대담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특집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중간선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부기자, 자, 지금까지 집계된 중간선거 개표 결과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는 승리를 거뒀고요. 공화당이 또 상원 다수당 자리 유지했습니다. 또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여러 자리를 추가했습니다.
네, 당초 예상된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우세한 전망이 민주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가져가고 상원은 공화당이 몇 석을 추가해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한다는 전망이었는데 그대로 들어맞은 겁니다.
네, 자,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이 나왔는지 알아볼까요?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이 27석을 추가해서 220석, 그리고 공화당이 194석을 차지했습니다.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으로 확정된 겁니다.
네, 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탈환에 필요한 의석이 23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뭐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최소한 29석 이상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임기인 연방 하원 의석이 모두 435석인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전부를 새로 뽑았는데요. 그러니까 2년마다 연방 하원은 새로 다 뽑습니다.
예. 자, 그럼 연방 상원 개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현재까지 공화당이 2석을 추가하고 민주당이 2석을 잃어서 공화당 의석수가 51석이고요. 민주당은 45석입니다. 상원 의석수가 모두 100석이니까 공화당이 51석으로 이미 과반을 넘겼습니다.
네, 연방 상원 의원도 이번에 전부 새로 뽑았나요?
네, 아닙니다. 이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1인 35석만 이 새로 뽑습니다. 상원은 2년마다 이렇게 3분의 1씩을 새로 뽑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이 26곳에서는 민주당이 그리고 9개 지역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중간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지역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지역 가운데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는 지역들이었는데 자, 이 지역의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공화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 노스다코다, 몬테나,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미주리, 플로리다주 등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었는데요. 먼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현 상원의원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또 몬테나주에서는 역시 민주당 소속인 존 테스터 상원의원이 간발의 차로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스다코타주 이 하이디 하이트 캠프 의원, 인디애나주 조 도넬리 의원, 미주리주의 클레어 맥커스킬 의원은 패배를 했고요. 이 플로리다주 빌 넬슨 의원은 수만 표 차이로 이 공화당 후보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패배한 현역 민주당 상원의원들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욕 타임스 집계를 보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하이트 캠프 의원은 분전했지만 45% 득표율로 고배를 들었고요. 미주리주 맥커스틸 의원은 46%, 그리고 인디애나주의 도널리 의원은 44%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자, 이들 지역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들이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뭐 민주당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겠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현역 상원의원을 꺾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네바다주인데요. 네바다주에서 제키 로센 후보가 현역 의원인 공화당의 딘 헬러 의원을 눌렀습니다. 네바다는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긴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이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네바다주 외에도 상원 의석을 추가하기를 기대했던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그리고 테네시주였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와 테네시주에서 이 민주당의 패배가 확정됐고요. 애리조나주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부지영 기자와 함께 선거 결과 정리해봤습니다. 큰 관심과 열기 속에 막을 내린 2018 미국 중간선거. 치열했던 선거전에서 승리한 후보들은 이제 의회에 입성하게 될 텐데요. 새 의회에 바라는 미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의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결정들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That they represent the people, I guess. And not big businesses.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의원들은 자신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일에 관심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들만 말고요.
Growing economy. Low crime, secure borders.
경제를 살리고 범죄를 낮추고 국경을 강화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미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Well, actually, that they get their act together, really. I mean, everybody just needs to learn how to cooperate.
의원들이 너무 분열하지 말고 당파에 치우치지 말고요. 합의점을 찾아야죠.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to people of color in America are.
인종에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면 누구든 원하는 걸 얻고요.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선출된 미 연방 의원들 그리고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 들어봤습니다. 자, 2018 미국 중간선거 특집방송으로 보내드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